저는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예배 시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누굴까, 혹시 새로 청빙할 그런 후임 목사님이 아닐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구와 이청년회를 섬기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부목사입니다. 혹시나 착각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배에 집중하셔라고 시작하며 풀어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은 삼손의 범죄 현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끔 정말 조금은 덮어두었으면 싶은 것, 조금은 가려두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5장 20절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사사로 치리하고 다스렸더라라는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삼손이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 또 우리가 이제 특히 형제들은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힘이 세고 또 싸움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멘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명사가 되었죠. 고유 명사가 되었죠. 몇 대 1입니까?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영화의 대사들을 본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적게는 30대 1, 많게는 30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렇게 20년을 사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리고 섬겼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는데요. 그런데 한 장,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한 절이 넘어가고 진행되었을 뿐인데, 삼손이 이방 땅으로 죄를 지으러 간 내용을 20년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긴 것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삼손의 죄악생을 딱 하고 튀어오르게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실패하고 넘어진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죠. 마치 삼손의 치부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려는 의도를 성경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한 사사의 치부를 거침없이 그리고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넘어질 수 있어, 너희도 실수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욱 근본적이요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그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나시린으로 그리고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삼손을 부르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로 그리고 무엇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이며 나시린이었던 삼손과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너희는 그런 나의 소중한 백성이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손이 겪고 실수한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영적인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삼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더니, 예, 사사기 16장 1절은 삼손이 가사라는 땅에 한 여인에 들어간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삼손의 삶과 그리고 삼손의 영적 상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가다, 보다, 들어가다라는 이 세 동사를 통해서 삼손의 내면 상태와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삼손으로 하여금 가서는 안 되는 죄의 길로 갔고, 보아서는 안 될 악한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악한 죄의 자리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가다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도시였고, 거리도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불과 몇 절만 전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삼손이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간 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나라와 조금 비견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마치 우리나라에 침투한 간첩이 있었는데 훌륭한 군인이 그 간첩을 무찌른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을 횡으로 가로질러 북한의 가장 주요한 신장부 도시로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걸어간 것과 오늘 1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삼손을 제재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없던 것으로 보아 삼손의 힘이 대단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왜 가사로 갔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기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는 삼손이 사사로 잘 알려져 있어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가사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로, 다른 어떠한 일로 목적으로 가사에 갔다가 육신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일절을 통하여 실수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오늘 삼손이 먼 길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리 멀게 느끼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장래의 길을 기도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들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들이 나의 욕망에 이끌려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지 늘 기도하고 늘 분별하시며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바른 길,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동사는 보다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 경험을 넘어서 삼손의 관심과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영적인 눈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진 않습니까? 삼손은 가사에 도착한 후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장난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가사에 도착한 후에 기생을 봤을 수 있지만 기생을 보기 위해 가사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특별히 우리들의 눈을 향하여 몸의 등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어둠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본 결과 삼손의 욕망이 자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오늘 삼손은 범죄로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삼손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첨단 기기들이 없을 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을 쫓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뒤따라가며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앞서간 사람들 또한 대부분은 길을 알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또한 길을 모르고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막에서는 앞에 걸어간 사람들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고 특별히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고 쫓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여러분 참으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 좌우될 만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눈을 떠서 오직 신령한 것 곧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어가다입니다. 들어가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이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고 들어갔습니다. 1절은 죄의 유혹의 과정을 잘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들어오지 말라, 들어가지 마라, 즉 진입 금지 표지판이나 안내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나 안내글을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이 공사 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어떤 경우에는 진입 금지로 들어온 차량들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진입 금지, 곧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들과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정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 곧 큰일 날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받은 성도들은 들어가야 할 곳이 있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보고 너도 들어와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과 결단이 구별이고 절제이며 성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의 힘과 실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삼손이 간다, 본다, 들어간다라는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그리고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께서는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뜻들을 바라보시며 늘 옳은 선택을 결정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은 오늘 이제 가사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죄를 지으러 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변함없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가 처한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 블레셋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삼손에게 한 번도 허락하시죠. 삼손의 이러한 무력 시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을 통하여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행위를 파괴해버린 행위였습니다. 그가 기생집에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보고 놀랐던 게 GB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삼손이 거기에 들어가서 GBS에 했겠습니까? 거기서 삼손이 한 일은 술이나 마시고 더러운 이방의 창기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전부였을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삼손은 사사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었고 나실인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삼손을 죽여 마땅한 상황이었죠. 사실 삼손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삼손을 죽일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죽이시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셨고 강한 적들이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적 위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토록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두렵죠. 삼손이 가사에서 괴력을 나타내 성문 문짝을 떼낸 것은 삼손 자손이 잘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삼손을 내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 자리에서 영적인 비상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망을 쳤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에 빠졌는데 그 죄로 인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이지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거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못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평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기다림이요, 마지막 참아주심의 영적인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몰아치는 심판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어미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삼손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부분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은 잘리고 두 눈은 뽑히며 이방 신전에서 특별히 다곤 신전에 붙들려가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양양했던 삼손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더 이상 떨어질 것 없는 나락의 끝자락에까지 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손의 연약함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지 않습니다. 삼손의 연약한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2절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잘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상황을 대표하는 구절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1장 2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가장 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록의 책들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의 핵심은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멸망받고 심판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사사기가 기록되어진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사사기 16장 22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과 떨림을 주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22절의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앞절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한 시점을 꼽으라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삼손의 시대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16장 21절입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을 때려 죽이고 그토록 의기양양하던 삼손, 이제는 우상신전에 붙잡혀가고 머리털, 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은 잘리고 두 눈은 뽑혀지며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며 이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결국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21절의 상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22절 머리털이 자라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대표하는 것이요, 삼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 머리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린다라는 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발하고 뭐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삼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근본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은 도저히 삼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인 21절로 성경은 기록을 맺지 않고 그 다음 22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덧붙여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머리카락은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비록 느끼지는 못하지만 머리카락은 분명히 자란다라는 사실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소개팅을 앞두고 이제 미용실에, 왜 소개팅 한번 못 해봤을 것 같습니까? 예, 소개팅을 앞두고 어디에서 웃으시는 거죠? 중학교에 웃으시는 겁니까? 소개팅에서 웃으시는 겁니까? 네. 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조금 이제 세월을 직격해서 많이 빠졌는데 제가 한 20대까지는 모발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을 때 늘 마지막에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숱이 많은 친구들은 알 건데요. 숱 치는 거 아시죠? 예, 숱을 치는 게 제가 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머리를 다 자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숱을 쳐야 되는데 숱을 치는데 갑자기 미용실 원장님께서 윽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뭔가 감탄의 언어를 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급히 서둘러 마무리를 하시기에 무슨 일이냐 여쭈었더니 그제서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막 지나가려는 겁니다. 응, 학생 수술 쳐야 되는데 잘못해서 일반 가위로 조금 잘라버렸네. 그런데 내가 잘 다듬어서 표시가 안 나, 괜찮아. 안 나기는 뭐가 안 납니까? 이게 수술 치는 것을 일반 가위로 쳤는데 한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안경을 썼는데 그 말이 순간적으로 아찔해서 서둘러 안경을 쓰고 거울을 봤더니 웬걸요? 정말 한 주먹이 머리 앞에 정면에 왜 학생 중인 선생님 머리 자르시듯 그렇게 잘린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 소개팅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원장님의 말이 이러하셔서 연이었던가요? 학생은 얼굴이 귀염상이고 잘생겨서 머리가 좀 그래도 스포츠도 잘 어울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예정되었던 소개팅은 나가지 못하고 원장님의 사과와 부모님의 달콤한 위로와 그때 함께 소개팅에 함께 하기로 했던 수많은 동지들의 격려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미용실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저의 망친 머리 어떻게 할 거냐고 과개를 뒤엎고 달려들지 않았던 이유 분명히 머리카락은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저를 세뇌하며 되뇌었던 거 하나, 한 달만 참자. 일주일 입원은 물 건너갔다. 다음을 기약하자. 한 달만 참자. 어떻게든 회복될 것이다. 이전처럼 다시 귀여워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팩트. 지금 머리카락은 잘리고 비참하게 두 눈은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 현재의 모습밖에 못 보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친절하게 단기적인 안목밖에 없는 우리에게 22절을 덧붙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고 가진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잘린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친백성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우리들의 인생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21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가장 비극적인 절망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20절이 아니라 21절이 아니라 사실은 20절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시기였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암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자각 없이 침묵으로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사사로서 무너져버렸고 또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부패하고 무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삼손에게 있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다면, 만약 삼손이 눈이 뽑히지 않았다면 그는 자각하지 못하는 암덩어리가 자신의 몸을 잠식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타락의 죽음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멸망하시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삼손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적국에게 포로가 되어 잡히게 하시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하시며 두 눈이 뽑히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의 역사가 아니라 소망의 역사이며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 충만하십니까? A.W. 토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데도 그 차이를 영적으로 무뎌지고 넘어져서 그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떠나가신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성령으로 하나된 가정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여러분 스스로 좀 답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네 가지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시며 어디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장소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가 삼손과 같이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잠시 잠깐은 내어두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비록 느끼지는 못했지만 삼손의 머리털을 분명히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두 눈이 뽑혀지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그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자신을 떠나가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요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는 질병과 환란이 아니라 지금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고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떠나갔음에도 영적으로 무뎌져 부패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부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붙들려 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서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는 걸음과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잘려진 머리카락이지만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